이게 원래 긍정적인 얘기였거든요. 처음 만들 때만 해도 이게 원래 긍정적인 주제였어요. 처음 만들 때는. 왜냐면 시장이 가잖아. 시장이 가고 긍정적인 얘기인데 야, 갈수록 조금 어려워지고 있긴 한데. 자, 하여튼 글로벌에 퍼지고 있는 AI 인프라 전쟁 얘기를 한번 모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은 했었는데 오늘 한번 모아서 하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전부 다 궁금해하시는 코스피 금요일 종가가 3607이었죠. 제가 여기 있는 말을 황급하게 바꿨습니다. 역사적 고점! 이렇게 바꿨는데 역사적 고점이라고 쓰고 보니까 이런 게 역사적 고점이잖아요. 그래서 아, 역사적 고점이면 안 된다. 그냥 고점. 그냥 고점. 그 역사적 고점이면 옛날에 한 뭐 10년 전에 형이 여기서 샀었지 하는 게 역사적 고점이고 그런 역사적 고점이 아니라 그냥 고점, 고점. 역사적 고점은 아닙니다. 3607입니다. 무려 50%가 올랐죠, 지금. 아, 현재 금요일날 끝나고 지금 현재 정말 많은 분들이 축배를 올리면서 연휴를 잘 쉬고 있죠. 금요일날 시장을 조금만 되짚어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머! 야, 근데 솔직히 반칙이지. 이걸 어떻게 안 들고 가. 이걸 먹었는데 여기서 파신 분들은 진짜 자기 그 아, SK하이닉스는 팔 수 있겠다. 워낙에 차트가 이렇게 떴으니까. 야, 삼성전자 이거 팔기 쉽지 않은데? 야, 팔기 쉽지 않죠. 다음 주 월요일날 조금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겠지. 건강한 조정 후에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금요일날 삼전이 94,300원 와 94층입니다 94층 SK하이닉스가 439,000원 종가는 얼마야? 종가가 428,000원 43층 하이닉스가 43층이고요 삼전 94층인데 삼성전자가 5.6% 올랐고 SK하이닉스가 얼마 지금? 8.2% 올랐어 8.2% 지난 금요일 얘기입니다 지난 금요일 이제 이번 주에 요 영상이 올라가 무슨 일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그때쯤에는 아마 더 높이 올라가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하는데 9월 한 달 동안만 삼성전자가 이거 보세요. 와 35%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가 와 59%가 올랐어. 자 이런 믿기지 않는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같이 따라 들어갔었죠. 그리고 왜냐?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연휴 동안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리사수 누님의 AMD가 한 방에 40%가 올랐어요. 첫날 한 23%, 고가 거의 30% 치고 좀 밀려갖고 23에 빠지고 그 다음날에도 또 11% 장대양봉을 올리면서 40%가 올랐습니다. 아 물론 이랬다가 지금 요 자료를 이렇게 좀 빠져있죠. 지금은 좀 빠져있는데 지금 한 7, 8% 빠져있긴 한데 고점 대비해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휴 동안 40%가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도 그렇고 삼전 SK하이닉스도 그렇게 높게 오를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쉬고 있는 동안 AMD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AMD가 저렇게 많이 올랐냐? 10월 6일날 AMD는 OpenAI와 이거 다 뉴스 보셨죠?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발표했습니다. OpenAI의 샘 알트먼 되게 바쁘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뭘 하고 가시더니 그 짧은 사이에 또 미국에는 가서 AMD와 6기가와트급 AMD GPU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첫 1기가와트는 2026년 하반기 내년에 시작될 예정이다 라고 10월 6일날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6기가와트 이러니까 감이 없는데 1기가와트는 15와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감이 없죠. 1기가와트는 태양광 패널 188만개 엄청나구나. LED 전구 1억개 말 130만마리 뭐 이게 뭐 끄는 뭐 그런 힘이겠죠. 그러니까 보통 원자력 발전소 1기가 1기가와트 내외 1기가보다 작은 거는 이제 소형 원전 되게 많이 얘기를 하고 중형 원전 가면 1.4기가, 1.5기가, 1.6기가 이렇게 가죠. 그런 원전 1기라 그러고 약 8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들어가는 게 1기가와트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AMD가 6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고 하니까 OpenAI하고 엄청나게 큰 계약을 체결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AMD는 이 OpenAI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향후 수백억 달러, 우리나라로 돌리면 수십조의 매출이 있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요번 요 계약 내용을 아마 잘 살펴보신 분들이라면 대단히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번 계약에서 AMD가 받은 이익을 OpenAI에게 나눠주는 내용이 있었어요. OpenAI가 AMD 주문을 했어. AMD가 막 팔어 OpenAI한테. 와 너무 좋아 우리 GPU 사준대. 엄청나게 많이 팔어. 그러면은 AMD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 이익을 OpenAI도 받을 수 있게 OpenAI가 거래 기간 동안 특별한 그 주가 목표가를 달성을 하면 OpenAI는 AMD 주식을 주당 1센트에 최대 1억 6천만 주를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받아왔습니다. 워런트라 그러죠. 이 권리를 받아왔는데 1억 6천만 주면 AMD 전체 주식의 10%입니다. 최종 1억 6천만 주까지 1센트에 살려면 그 행사 조건은 AMD 주가가 $600까지 올라가는 게 조건이에요. 자, 말을 어렵게 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OpenAI가 AMD의 GPU를 공급받는, GPU를 사오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만약 그것 때문에 AMD 주가가 올라, 최종적으로 $600까지 올라, 그럼 OpenAI는 AMD 주가 1억 6천만 주를 1센트, 10원 내 살 수 있는 걸. 한 주당, 그러니까 엄청난 권리라고 할 수 있죠. 저 계약을 했을 때 AMD 주가가 $170였습니다. 그럼 저 워런트 달성 조건이 $600면 현재 대비 3.5배 올라야 돼요. 빡빡빡 올라서 저 위인 $600가 되면은 1억 6천만 주를 $1에 산다 그러는데 $600 주식 1억 6천만 달러면 960억 달러예요. 100조원이 넘는 돈이야. 그러니까 엄청난 이익을 OpenAI가 가질 수 있죠. 자, 근데 이렇게 들으면 그런 생각이 나죠. 뭔가 좀 이상한데? 잘 들어보니까 OpenAI가 AMD GPU를 주문했어. AMD의 매출과 주가가 올라. 그리고 주가가 막 오르면은 OpenAI가 AMD 주식을 $1에 받아가. 그러면 AMD의 자금을 회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게 잠깐만 뭐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OpenAI가 공짜로 GPU를 받는 것 같기도 하고 AMD 이게 좋은 건지 OpenAI 좋은 건지 약간 애매하죠. OpenAI가 AMD 돈을 주고 GPU를 받아왔는데 AMD 주가가 오르면은 그거를 $1에 사서 자금을 받아와.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 과연 어떤 보석상이 돈을 번 것인지가 막 헷갈리는데 리사 수 누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그거는 모든 보석상이 다 돈을 번 것이다. 이번 딜은 AMD의 승리이면서 OpenAI의 승리이고 다 합치면 우리 주주의 승리다. 다 이겼다. 다 이기긴 했지. 그래. AMD 주주는 주가가 올라서 좋고 OpenAI는 GPU 받고 돈은 돈대로 챙겨서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다 좋은 거잖아요. 그 주가 $600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의 돈으로 이렇게 나눠가는 약간 그런 생각이 약간 들긴 하는데 하여튼 모든 보석상들이 다 승리하는 윈윈 딜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AMD하고 OpenAI하고 딜을 보면 불과 2주 전에 OpenAI가 엔비디아와 거의 비슷한 내용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했었습니다. 이게 나을지 모르겠는데 9월 달에 여기는 또 뭐냐? OpenAI는 엔비디아 GPU를 구매해서 최소 10기가와트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OpenAI가 돈을 내서 엔비디아 GPU를 사온다는 거니까. 근데 내용을 잘 보면 엔비디아가 1기가와트급의 GPU를 OpenAI에 팔 때마다 OpenAI에 점진적으로 투자금을 늘려서 10기가와트까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면 엔비디아가 OpenAI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한다 라는 조건이 달려있습니다. 말을 하고 보면 역시 어려운데 잘 이걸 또 그림으로 그려보면 OpenAI가 GPU를 주문해요. 그럼 주문하는 어떤 수량에 따라서 엔비디아가 조금씩 투자를 해. 뭐 100억 달러 투자하고 200억 달러 투자하고 총 10기가와트치 GPU를 다 사면 1000억 달러 투자가 OpenAI로 들어가죠. 그러면 OpenAI는 엔비디아 GPU를 주문했는데 주문하고 GPU를 받고 돈을 일로 줬죠. 근데 그 돈을 다시 OpenAI에 준단 말이에요. 그럼 OpenAI는 그 돈을 받아서 다시 엔비디아 GPU를 주문하고 그러면은 엔비디아 돈을 벌었으니까 또 그 돈으로 OpenAI에게 돈을 투자하고 그리고 OpenAI가 다시 GPU를 주문하고 야 이게 약간 마법의 가루 같기도 하고 어떤 보석상에 돈을 벌었는지 점점 헷갈리는 그 경지에 들어서는데 참 뭐야 이거 계속 돌아간단 말이에요. 쌩쌩쌩쌩쌩 돌아가서 무려 10기가와트 뭐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원전 10개치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게 되면 엔비디아가 최대 1000억 달러의 돈을 OpenAI에 투자하는 그런 계약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이걸 왜 이렇게 계약을 합니까? 그냥 OpenAI가 돈이 있으면 그냥 엔비디아 GPU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인스성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거는 OpenAI가 아직 돈이 없어서 그래. OpenAI가 앞으로 많은 걸 투자해서 많이 벌 거야. 많이 벌 건데 지금 돈이 없어서 GPU도 못 사고 데이터세트를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OpenAI 투자라면 걔네가 그 돈으로 다시 이 데이터세트를 만들어서 더 큰 돈을 벌면 엔비디아도 좋고 OpenAI도 좋은 말 그대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가재 잡고 도랑치고 뭐 꽝 잡고 모 잡고 하는 그런 거 아니냐. 윈윈 아니냐. 이제 OpenAI는 기하급수적으로 매출이 증가할 테니까 그걸 통해서 주식이든 부채든 계속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엔비디아는 투자 기회를 잡은 것뿐이에요. AMD와는 매우 달라요. 같다고 생각하지 마. 잘 생각해봐. 잘. 아, 그 AMD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챗GPT 오픈AI에 투자를 했어. 엔비디아는. 근데 AMD는 다르죠. AMD는 자기 주식을 챗GPT에 줬어. 갑과 을이 다르죠. AMD는 오픈AI에 내 주식을 바치면서 그 돈으로 자기 지표를 판 건데, 아, 우린 아님. 우리는 오히려 챗GPT 오픈AI 주식을 투자금으로 샀어.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다르긴 다르죠. 누구 주식을 줬냐 다르긴 다른데, 뭐 돌아가는 건 비슷한 것 같은데, 이 휠이 돌아가는 건 비슷하지만, 어쨌건 누구 주식을 줬냐가 다르니까, 우린 엄연히 투자를 한 거고, 걔는 자기 주식 판 거고, 다르다. AMD는 반대로 자기 넣은 거기 때문에, 우린 다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전에 좀 더 샀어야 됐다. 제 유일한 후회는 오픈 AI에 더 많이 투자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천억 달러 딜을 맺으면 더 많은 투자를 오픈 AI에 하면서, 오픈 AI 돈을 벌고, 엔비디아 돈을 벌지 않겠냐?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형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 주가들이 막 쫙 올라가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막 SK하이닉스 쫙 올라가고, 누가 가장 이득이냐, AMD 누가 HBM을 공급할 거냐, 뭐 그런 난리 나면서 우리나라도 같이 상승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자, 그런데 오픈AI 샘 알트먼을 보면 요즘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아주 초대형 계약들을 체결하고 있거든요. 정말 우리나라에까지 왔잖아요.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말도 안 되는 규모의 계약들을 지금 저 AMD하고도 했죠. 엔비디아하고도 했죠. 대한민국하고도 했죠. 심지어 어디야? 저기 전남에 AI 데이터센터 만들고 포항에 AI 데이터센터 만들고 우리나라의 것까지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샘 알트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파트너십은 AI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에 필요한 컴퓨팅 용량, 그러니까 AI 설비, 거의 뭐 SOC에 가깝죠. AI 인프라,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걸 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것만 있었냐? 불과 한 달 전 오픈AI는 오라클과도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오픈AI가 5년에 걸쳐서 오라클에 약 3천억 달러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는 그런 계약을 체결했어요. 3천억 달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420조. 5년에. 이 돈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전액이 투입되고 2015년 말까지 역시 10기가와트 어마어마한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만드는 딜이라고 할 수 있는데, 텍사스, 뉴멕시코 이런데 이미 저 스타게이트 멤버들은 신규 AI 데이터센터 부지를 발표했어요. 오픈AI, 오라클, 소프트뱅크. 기억나시죠? 스타게이트. 트럼프 대통령이 모여서 발표했던 그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죠. 현재 5개의 신규 미국 AI 데이터센터 부지를 발표했고요.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이미 텍사스에 대규모 스타게이트 AI 데이터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5개를 더 짓는다고 하니까, 와, 규모가 진짜 어마무지한. 컴퓨터 GPU로 가득 찬, 꽉 찼겠죠, 여기 꽉 찬 저런 거를 이제 쫙 밀어갖고 900조 원짜리 AI 데이터센터를 짓는다는 건데, 손정희 아저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길을 열고 있습니다. 오픈AI와 ARM 그리고 스타게이트 파트너들은 AI가 인류를 발전시키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인프라, 새로운 시대를 위한 길을 이렇게 열고 있는 거죠. 수백조를 넣어서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와, 새로운 길을 열고 있다. 문제는 새로운 길이긴 한데 길을 지금 너무 많이 깔고 있지 않냐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좀 있죠. 한두 개만 깔아야 되는데 AMD도 깔고 엔비디아도 깔고 스타게이트도 깔고 게다가 오픈AI는 그것뿐만 아니라 코어웨이브하고도 대형 계약을 체결했고요. 브로드컴하고 대형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랬는데 대형 계약을 체결하면서 또 코어웨이브에는 3.5억 달러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주주가 되면서 주문을 얘한테 했어요. 그리고 현재 오픈AI가 이런 식으로 체결한 딜만 총 1조 달러를 넘어섰다. 1400조가 지금 넘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참고로 오픈AI의 올해 매출은 지금 현재 1조 달러 계약을 체결한 상황인데 올해 상반기에 43억 달러입니다. 135억 달러의 순손실. 아, 지금 이제 투자 중이기 때문에 막 매출이 발생한 데보다는 엄청나게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수십조와 10조 원 단위의 순손실을 기록한 상황이죠. 게다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 와서도 MOU를 체결했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해야지. 지킬 건 지켜야지. 이거는 콕 찍어서 이 약속을 했으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남과 포항의 AI 데이터센터 반드시 돼야 되지 않을까. HBM 공급 투자 의향서 이런 것들 대한민국하고도 해놓은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봤던 그 많은 딜 포함해서 이들의 투자와 계약을 제가 정리하려다가 못했어요. 왜냐? 너무 복잡해. 수많은 기업들의 투자라고 거기서 주문을 받고, 투자라고 주문을 받고, 대출하고 주문을 받고, 뭐 채권 발행하고 주문을 받고, 엔비디아, 뭐 오라클, 오픈AI 뭐 이런 식으로 막 엮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정리하다가 승질이 나서 안 했는데, 이걸 뉴욕타임스인가 누가 해놨더라고요. 물론 얘도 큰 것만 했어요. 여기 있는 기업들이 다 큰 기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코어웨이브, 인텔, 오라클, 엔비디아, 오픈AI, AMD, 그렇죠, XAI 이런 데들이 핑크색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주문한 거야. 파란색은 투자란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라고 주문하고 투자라고 주문하고 녹색은 VC 투자예요. 파란색은 서비스 주문이고 그러니까 파란색과 핑크색은 뭔가 주문을 한 거고 하늘색과 녹색은 뭔가 돈을 준 거야. 그럼 보면 화살표가 일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서로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좀 뭔가 이상하네. 특히 이런 걸 보면은 자기가 투자라고 자기가 주문을 했죠. 자기가 투자라고 자기가 주문을 하고 자기가 투자라고 자기가 주문을 하고 여기도 자기가 주문을 하고 자기가 투자라고 이렇다 보니까 야 너 투자하면은 그 돈으로 물건을 사고 매출이 오르고 주가가 오르니까 그 주식을 다시 팔아서 다시 투자금을 해서 하니 기적의 사이클을 만들어내면서 야 역시 똑똑한 분들은 다르구만.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 너무 순환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리사 순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허 순환이라니요. 순환은 맞네. 따라해보세요. 선순환. 그렇죠? 순환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순환은 맞고요. 너무 순환적인 거 아니냐? 그렇죠? 순환은 맞아요. 너무 선순환. 자, 선순환입니다. 외우시면 돼요. 적고 쭉 외우세요. 리사 순나가 얘기한 거니까. 이건 선순환이고 포지티브 사이클. 긍정적인. 자, 긍정적인 순환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AI 서비스 수요가 앞으로 급증하잖아. 전례 없이 늘어. 그럼 그걸 한 기업이 어떻게 해? 다 모여갖고 힘 합쳐서 인프라 깔아놔야지 나중에 그거. 또 뭐 속도 느리고 그렇다. 옛날에도 뭐 통신 뭐 3G하고 조금 있으면 속도 느리다가 4G 언제 깔아요? 4G 언제 깔아요? 다 그러잖아요. 미리미리 깔아두면은 이 AI 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때 그게 돌아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선순환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지. 너도 나도 다 하고 싶어. 다 뛰어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였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샘 알트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꾸 1조 달러 갖고 그러는데 첨단 AI 모델을 위해서 물리적 인프라 구축에는 수조 달러가 필요할 거다. 지금 1조 달러밖에 안 했잖아. 수조 달러. 수조 달러. 오, 좋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소리니까 그 코스피도 아직 갈 길이 멀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직 멀었다. 수조 달러니까 아직 곱하기 N배 가능하죠? 곱하기 N배? 이거 지금. 나 빠져 나오길 때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게다가 오픈 AI와 이쪽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몇 개 더 보여드리면 엔비디아는 일론 머스크의 XAI에도 투자를 발표했어요. XAI 자금 조달에 참여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저는 머스크한테 너무 돈을 주고 싶어요. 더 많은 돈을 주고 싶어요. 일론이 속한 모든 일에 참여하고 싶어요. 돈을 가져가라 가져가라 하는데 얘가 잘 안 가져가. 제발 내 돈 좀 가져가 달라. 실제로 이번 엔비디아는 XAI에 20억 달러의 지분 투자를 계약했습니다. 한 2조 한 8천억 정도 된다는 거죠. XAI는 이번에 한 200억 달러를 조달할 예정인데 75억 달러는 지분이고 125억 달러는 부채, 빚이라고 합니다. 뭐 채권 같은 거 발행하나 보죠. 자 그러면 이거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돌리는 건데 하여튼 자 그러면 XAI,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기업은 그 200억 달러 28조 받아서 뭐하냐? 그 자금은 엔비디아의 GPU 맵에 사용될 예정이다. 그래서 여기 주면은 이렇게 해주고 사실 대한민국 쪽은 나쁘지 않아요. 엔비디아 GPU라는 게 결국 여기 들어가는 HBM은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 아니면 SK하이닉스 만들 테니까 뭐 자기들끼리 뭐 북치고 장구치고 뭐 돌리건 우리는 팔면 되니까 뭐 나쁘진 않은데 하여튼 이 딜도 그렇게 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엔비디아는 자기 GPU 사주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 그 강제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돈으로 엔비디아 GPU 쓰라고 한 적 없어요. 의무 조항을 두지 않았어요. 걔네들이 원하니까 자꾸 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데 엔비디아 GPU 말고 뭐 AMD GPU를 쓰고 어디 GPU를 쓰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데 걔네가 우리 제품이 좋아서 자꾸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가 다른 거 사면 되는데 강제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XAI가 짓고 있는 초대형 데이터 센터가 바로 콜로서스2입니다. 현재 엔비디아 GPU 20만 개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30만 개 추가 구매가 예정이 돼 있다. 엔비디아가 투자하고 엔비디아 GPU로 건설되고 있는 건데 이 규모가 엄청나다고 하는데 참고로 저 콜로서스1은 이미 가동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센터 옆에는 심지어 발전소도 짓고 있어요. 전력을 넣어야 필요하니까 데이터센터 짓으면서 옆에 발전소도 짓고 있대. 와 규모가 엄청나다고 할 수 있죠.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만 개, 30만 개 놀라지 마세요. 앞으로 콜로서스2에는 궁극적으로 GPU가 100만 개가 들어갈 겁니다. GPU 하나가 수천만 원인데 100만 개면 대체 가격이 얼마야? 우리나라가 이번에 GPU 몇 개 확보한다고 뭐 국가적으로 막 노력하는데 얘네는 100만 개죠? 우리나라는 5만 개인가? 그거 확보 좀 해보자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100만 개를 넣을 것이다. 이미 30만 개 칩 넣는데 180억 달러 얼마입니까 이게? 25조, 27조 이런 돈을 넣었는데 100만 개가 들어갈 거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는 엄청난 속도로 현금을 소비하고 있다. 돈을 태우고 있어. 올해 초 XAI가 100억 달러, 18조를 조달했는데 이미 끝났어. GPU 채우다 보면 끝나죠. 몇 개. 그 돈은 이미 엔비디아 영업이익으로 들어갔지. 그래서 우리가 엔비디아 주식 취해서 많이 올랐잖아. 우리가 먹었어요. 우리가 이제 먹은 건데 무려 18조는 이미 상반기에 다 끝났고 지금 또 200억 달러, 이제 30조를 더 모아서 여기다가 뭔가를 더 짓는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론은 샘 알트먼에게 지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 심지어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놀라지 마라. 이건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는 미래 AI는 태양 에너지의 대부분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아니 뭐 머스크니까 뭐 일론 머스크는 화성도 뭐 가서 화성을 테라포밍 하자고 하는 양반이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은 계속 확장돼서 100만 개, 1000만 개, 1억 개, 뭐 수천억 개, 뭐 경계 이렇게 가면은 지구가 받는 태양 에너지 대부분을 그래요? 아마존 밀림은 뭘 먹고 사나? 하여튼 그 태양 에너지 대부분을 사용할 정도로 엄청난 에너지를 먹는 뭐 초거대 뭐 AI가 된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야 아무리 일론 머스크여도 참 말이 세시구나. 태양에너지 대부분이라니. 그리고 그 다음 말을 뭐라 그랬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태양에너지가 아니라 은하계 힘.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궁극적으로는 갤럭시, The Power of the Galaxy, 은하계 힘 대부분을 AI가 사용할 수 있다. 근데 갤럭시의 힘을 어떻게 쓰지? 여기 설마 이 갤럭시가 스마트폰은 아닐 거잖아요. 그 갤럭시가 뭐 갤럭시 14 이런 건 아닐 테니까 Most of the power of the galaxy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사용할지는. 태양 에너지만으로도 부족해서 뭐 목성에서 뭘 끌어오고 화성에서 지난번에 뭐 생체 모시기 봤죠? 뭐 그런 거에서 끌어오고 이렇게 끌고 오면은 그래도 갤럭시는 우리 태양계고 갤럭시는 생각해보니까 그쵸? 그 은하수 보이는 그게 갤럭시잖아요. 그러네. 궤도한테 물어봐야겠네. 그건 어떻게 끌어오나? 하여튼 뭐 어떻게 끌어올지 모르겠지만 은하계임의 대부분을 이제 끌어올 수 있을 정도로 AI가 확장할 것이다 라고 또 기염을 토했습니다. 콜로서스 2가 만들어지고 있는 데가 멤피스인데 멤피스 지금 노났어요. 노났어. 멤피스 거기 도시에 그 신문 있거든요. 그 신문 가면 지금 뭐 노났다고 아주 날 머스크의 도박은 멤피스에 실시간을 펼쳐지고 있는데 XAI는 페덱스에서 멤피스의 세금을 두 번째로 많이 내는 기업이 되었다. 그 오픈 AI가 전남 뭐 아니면 포항에다가 AI 데이터센터 지으면 거기가 노나잖아요. 와 뭐 천년에 한 번 오는 뭐 이러는데 야 멤피스는 거기서 지금 저 콜로서스 2 한다고 저러고 있고 발전소 짓고 뭐 돈 쓰고 뭐 세금 막 내니까 그냥 난리가 났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죠. 올해 7월 저커버그는 메타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지금 오픈 AI도 들었고 뭐 엔비디아 들었고 일론 머스크도 들었고 메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메타는 AI 사업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개의 데이터 센터를 건설 중인데 그 첫 번째 센터는 내년에 가동될 것이다. 그 내년에 가동되는 첫 데이터 센터의 이름은 프로메테우스입니다. 얘들 이름 잘 줘. 일론 머스크가 지은 콜로서스는 디아블로 좀 하신 분은 그 콜로서스 블레이드 알죠? 이게 거인이란 뜻입니다. 거인. 메타의 저커버가 지은 이름은 프로메테우스야. 2026년에 가동 예정입니다. 프로메테우스는 누구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에게서 불을 빼앗아서 인간에게 전달해준 티탄. 인간처럼 보이지만 티탄입니다. 신한테서 불을 빼앗아서 인간에게 줬죠. 그래서 인간이 그 불로 뭔가 샤부작샤부작해서 자꾸 신한테 덤비우고 그러잖아. 불로 막 만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신화에서는 프로메테우스가 심지어 인간을 빚은 창조자. 그래서 모 에일리언 시리즈에서는 이 프로메테우스가 자기 DNA를 지구에 와서 던지고 그러죠. 나중에 그래서 인간이 되는데. 뭐 하여튼 약간 창조자라는 느낌이 있는 게 이제 프로메테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커버그에 따르면은 앞으로 AI가 새로운 프로메테우스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인가? 아, 이게 약간 영화에서 많이 보던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꿈을 가지고 첫 번째 데이터센터 이름을 프로메테우스라고 적고요. 첫 번째로 얘기한 거 보니까 두 번째도 있네요. 아, 두 번째도 있어요. 두 번째도 있고 심지어 세 번째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메타는 개인용 초지능을 추구한다. Personal Super Intelligence.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손 안에 있는 초지능. 인간을 초월한 슈퍼 인텔리전스가 여기 있는 거죠. AI도 아니고 말 그대로 슈퍼 인텔리전스 SI인데 이걸 위해서는 하나로 안 돼. 두 개로도 안 돼. 뭐가 필요하냐? 클러스터가 필요해. 이런 데이터 센터의 클러스터 많이 모여있는 그 집단이 필요해. 이 집단의 이름을 메타는 타이탄 클러스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저 타이탄 클러스터의 첫 번째 데이터 센터다. 그러면서 또 다른 데이터 센터 구상도를 메타가 발표를 했는데 이게 또 화제였죠. 바로 데이터 센터 하이페리온입니다. 이름 기가 막히. 얘들 다 겜돌이 아니요 이거? 이거 배틀크루저 이름 아닌가? 뭐 하여튼 얘네들 다 이름을 뭐 게임 보면서 짓는 것 같아. 아니 팔란티어도 그렇고 팔란티어는 물론 이거 구슬이긴 한데 뭐 하이페리온 뭐 콜로소스 아주 그냥 난리가 하여튼 하이페리온입니다. 이 게다가 메타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크기가 맨하탄만 해. 이거 바다에 깔려있는 게 맨하탄입니다. 맨하탄 섬이잖아요. 서울시 두 개를 합친 정도 크기가 맨하탄인데 그 위에 자기들이 짓겠다는 어떤 데이터 센터의 구상들을 채워놓은 거예요. 만들어 온 건데 한마디 여기를 이제 GPU로 채우겠다는 거잖아요. 맨하탄의 길이가 한 20km 됩니다. 폭은 3.5km 돼요. 그래서 블룸버그가 계산을 해봤어. 20km를 다 안 채울 테니까 하이페리온이 여기서 여기가 한 15km 정도. 딱 보더라도 높이가 미쳤죠? 여기 있는 것도 다 지금 초고층 마천루 건물인데 그것보다 훨씬 높게 만들어왔잖아. 물론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높이로 이 건물을 지으면 건물의 용적이 2천억 세제곱피트. 감이 없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테슬라 기가팩토리의 1000배. 말도 안 되죠. 이 높이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과장하려고 그려놓은 거고 엄청난 하여튼 엄청난 규모의 말도 안 되는 크기의 AI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을 또 기획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놀라지 마세요. 우리는 여러 개의 타이탄 클러스터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냥 맨하탄 정도의 크기일 뿐입니다. 우리 메타가 지금까지 돈을 번 이유는 바로 그 돈을 여기에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초지능 구축을 위한 데이터 센터에 수천억 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광고하고 SS하고 아쉬운 소리하고 여기저기 제발 광고 좀 주세요. 소니야 바리야 빌었던 이유는 그 돈을 여기에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이 돈을 기존 사업에서 확보했고 그 번 돈으로 수십조 수백조를 슈퍼 인텔리전스에 투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한마디로 그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연초에 말도 안 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뭐 700조를 넣는다는 뭐 몇 조를 넣는다는 얘기 나오더니 일론 머스크가 거인 콜로서스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이번에 메타는 뭐 타이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전남 그리고 포항 이런 데에서 짓고 우리도 뭐 이렇게 저기서 짓고 하니까 아마존하고 손잡고 또 어디 뭐 짓고 하니까 뭐 전 세계가 이제 유럽도 뺀 거잖아요. AI 인프라 대전쟁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이게 버블이냐 애냐라는 걸로 또 사람들이 많이 떠들죠. 2030년까지 북미에서만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이 데이터센터 용량이 40기가와트를 넘어갈 걸로 전망이 된다고 하는데 저기다 지어지면은 현재 10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10배 수준. 뭔지 몰라도 10배 쾌적해질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서버 10배 늘려요. 왜냐하면은 지금 대기 시간이 있잖아.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대기 17만 명 뭐 그렇게 돼요. 아 이 방 문 언제 열리냐 막 문 두들기고 그러니까 서버를 10배 늘리면 더 많은 유저들이 쾌적하게 이게 즐길 수 있잖아요. 뭐 어쨌건 우리 뭐 메타버스 안에 있는 거니까 와서 쾌적하게 즐기시라고 서버 10배 엄청난 돈 뭐 수백조 원을 들여서 10배 서버를 지금 2030년까지 북미에서만 유럽 빼고 아시아 빼고 지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저게 한 번 지으면 끝이냐? 사실 발전소는 한 번 지으면 뭐 그 다음에는 연료만 사오면 되는데 AI 반도체 수명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아 요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그쵸. AI 반도체 수명이 1년이었으면 좋겠다. 1년이었으면 매년 팔아먹게. 야 그거 우리도 뭐 없나? 반도체 11, 반도체 12. 혁신은 없지만 뭐 색깔을 바꾸고 카메라 크기를 좀 늘리고 하면서 반도체 13 뭐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뭐 그건 안 되다 싶긴 하지만 하여튼 무한하지 않아요. AI 반도체 수명은 이게 사람마다 약간 다른데 3에서 5년 사이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뭐 믿고 있는 건 뭐야. 얼마나 돌아가냐에 따라 다르겠죠. 팽팽팽팽팽팽 돌아가면 3에서 5년이라고 하는데 야 그럼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GPU 샀는데 3에서 5년에 바꿔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팽팽팽팽 돌아가면 뭐 안 돌아가 먼지 쌓이면 아니겠지만 그러면 도대체 그 또 MRO라 그러죠. 그 수리하고 유지하는데 돈이 얼마가 될 것이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쁘지 않다. 아이 바꿔 써야지. 야 그럼 언제까지 그 옛날 반도체 쓰고 그럴 거예요. 그 이번에 SK하이닉스에 새로 나온 그쵸 HBM17 뭐 이런 거 바깥 끼고 바깥 끼고 뭐 좀 싸게 나온 HBM2-3 뭐 이런 것도 바깥 끼고 우리도 뭐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계속 돌리면은 야 좋습니다. 대한민국 이 사이클에서 돌아가기 시작하면 어머 정신을 차릴 수가 없겠다. 저거 언제 다 교체할 거야. 저거 다 교체하느라고 자 이런 사이클이 오기를 간절히 빌고 있고요. 블룸버그는 그래서 현재 AI 기업들의 부채가 미국 은행 부채보다 커졌다. 1조 2천억 달러를 넘었다. 이게 얼마입니까? 1,800조? 뭐 이 정도 되는 건데 결국 남은 건 하나죠. 좋습니다. 인프란 깔았어. 자 서버 10배 늘려놨어요. 그럼 남은 건 뭡니까? 그 게임 서버 10배 늘려놨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십조를 들여서 게임을 만들었어요. 지금 엄청난 돈을 들여 잘 만들었어. 잘 만들어서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들어가서 그 게임을 만들어서 서버를 멋이 메다탄만하게 만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사면 됩니다. 만약에 파리가 날린다. 그쵸? 모 게임처럼 뭐 비가 온다, 뭐 승부를 뭐 결정해야 되는데 만약에 파리가 날리면 메다탄만한 서버를 만들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게임이 흥해야 돼. 엄청나게 흥해야 돼.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표현으로는 누군가는 이걸로 결국 돈을 벌어야 돼. 유저가 들어와서 뭔가를 돌려서 누가 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누군가는 이걸로 대박을 쳐야 돼. 아니면 어떨 거예요? 서버를 지금 메다탄만한 걸 여러 개 만들어 왔는데 거기 얼마를 넣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이 게임이 흥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은 아 무조건 이 게임이 흥한다. 이 게임은 인류를 바꿀 게임이야 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제가 말한 그런 사람들이고요. 어떤 비평가들은 뭐야 재미없는데? 꼭 게임 만들면 그런 사람 있죠. 뭐야 뭐 타격감이 안 좋다는 둥 뭐 그래픽이 별로라는 둥 사운드가 마음에 안 드네 뭐 스토리가 뭐 어쩌고 뭐 이러면서 또 이렇게 긁기 때문에 자 그렇게 지금 막 싸우고 있는데 어쨌건 서버는 엄청나게 증설해놓은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 게임은 한 게임이 아니에요. 수십만 개의 막 게임을 여기다 올릴 수 있죠. 그 중에 하나만 대박나면 되는데 오픈 AI가 만들어놓은 인프라 활용해서 자기들이 뭘 하겠다는 걸 하나 발표했어요. 그것만 잠깐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AI는 얼마 전 새로운 비디오 생성 모델 소라2를 공개했습니다. 소라2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iOS 소셜 앱 소라 무려 SNS입니다. 소라2는 생성 모델이고 그걸 기반으로 하는 SS 소라를 출시했어요. 텍스트 한 줄로 영화 수준의 영상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당신들의 SS에 올리세요. 라는 건데 이거 잠깐 보여드리면 오픈 AI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이건 요런 거 만들어서 본인들의 SS에 올리면 된다는 겁니다. 오리 대전 좀 이따 그죠 세말트 마시가 나와서 본인 아닙니다. 이거 AI고요. 본인 아닌데 이렇게 아이 좋아요 하면서 뭐 떠드는 이런 거 만들어서 저 샘 알트먼 얼굴에 자기를 넣으면 됩니다. 자기를 넣어서 새로운 SS 소라에 올리세요. 그런 걸 하는 건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소라는 영상 생성을 기반으로 한 틱톡 같은 소셜미디어입니다. AI가 생성한 짧은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가장 대표적인 게 나와 유명 스타들의 모습을 같이 넣어서 마이클 잭슨과 노래 부르는 나 뭐 그런 거 김연아와 이게 뭡니까 이거 도는 거 여러 번 트리플 악셀을 하고 있는 나 뭐 이런 걸 만들 수 있어요. 박찬호 선수의 공을 홈런 치고 있는 나 뭐 그런 걸 이제 만들 수 있는 건데 이건 이제 아마 영화에다가 합성한 장면일 거예요. The name's Bond. 포커 치는 제임스 본드로 만들었는데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분을 제임스 본드와 포커 치는 Mr. Bond. 샘 알트먼.
This is my quant.
근데 자기를 넣으면 돼요. 축하 그래 갖고 나는
What shall we play for?
A 뭐 포카드. 너는 뭐 무슨 카드? 3000. 이제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굉장히 말이 많은 게 저렇게 유명인을 쓰는 게 저작권과 윤리적 문제가 존재한다는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고 로빈 윌리엄스 돌아가셨죠. 딸 자꾸 그 딸한테 로빈 윌리엄스의 AI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이제 이분이 인터뷰를 한 건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자꾸 나한테 너 아빠 보고 싶지 하면서 아빠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준다는 거죠. 아 근데 나한테 그러지 마. 나는 너희가 만든 아빠 영상을 보고 싶지 않아. 내가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아빠도 그걸 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 영화협회도 저작권 침해가 있을 수 있다. 소라2는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침해하는 콘텐츠에 사용되고 있고 물론 이건 SSN을 못 올리게 만들었는데 소라2로 저런 걸 자꾸 만드니까 소라2에 대해서 저작권 문제를 제시했고요. 그래서 현재 소라 SS 같은 경우에는 초상권에 대한 부분을 엄격하게 관리한다고 합니다. 누가 이걸 카메오 기능이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누가 당신의 카메오가 될지 아까 뭐 마이클 잭슨이나 뭐 그쵸? 뭐 제임스 본드처럼 그런 걸 될지는 뭔가 허가를 맡아야 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저 SNS에 가시면은 샘 알트먼으로 도배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걸 오케이 한 사람이 유명인 중에서 몇 명 없는데 지금 저기 오픈 베타인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을 넣어서 지금 샘 알트먼으로 도배가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민물을 가득 찬 피드를 보는 게 좀 이상하네요. 그래서 뭐 샘 알트먼하고 막 악수를 하고 같이 아이스크림 먹고 뭐 이런 걸 도배를 했는데 왜냐면은 저게 OK를 해줘야 유행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점점 뭐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참고로 저희 직원도 뭘 만들었더라고요. 이렇게. 이거 지금 맞는 겁니다. 샘 알트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런 걸 하면서 깔아놓은 인프라를 통해서 돈을 벌면 되는 거 아니냐. 동영상 제작 지금은 무료지만 점점 많이 하려고 그러면 일정 금액을 당연히 차지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깔아놓은 인프라를 돈으로 회수할 수 있지 않냐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로 언제?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AI 인프라를 많이 깔아서 결국 하는 게 SAS냐. 뭔가 대단한 암치료를 위해 7조 달러와 10기가와트의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목표를 내세운 것처럼 했는데 결국에 네가 하는 거 보니까 AI 비디오네? 자 그리고 그 돈으로 7조 달러 언제 벌었어? 자꾸 이걸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인공지능 개발하고 뭔가 커다란 엄청난 인류를 바꿀 것 같이 하더니 AI 와이프를 만들었네? 물론 훌륭한 개발이죠. 물론 훌륭한 개발이지만 아니 돈 그렇게 갖고 와서 AI 와이프 만들고 그 뭐 그쵸? 그 커스튬 옷 갈아입히고 있고 커스튬 바꾸고 그리고 지금 한다는 게 결국 고작 SS 개발이냐? 그러니까 세나마이트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겠는데 과학을 연구한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돈이 필요하다. 우리는 강인공지능 슈퍼 인텔리전스에 집중하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멋진 신기술을 보여주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잠깐 돈 버는 거를 같이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것만 한다는 게 아니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내용은 다 끝났는데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람들이 되게 또 놀랍다 그래서 갖고 왔는데 10월 6일 날 오픈AI는 컨퍼런스 데브데이라는 걸 개최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본인들의 어떤 미래 상품이나 미래 제품 마일스톤 이런 거를 공개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마일스톤을 공개했어요. 지난달 7억 명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8억 명이 사용하더라. 매주 주간 사용자 8억 명을 달성했다. 현재 오픈AI 개발자가 400만 명 있다. 뭐 이런 마일스톤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날의 핵심 발표 내용이 바로 앱 인 챗GPT라는 거였습니다. 앱 인 챗GPT가 뭐냐? 오픈AI는 10월 6일 날 챗GPT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 SDK라는 걸 공개했는데 이거를 말로 하면 어려우니까 이건 자연어 기반의 OST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챗GPT를 사용하면서 채팅으로 앱을 부르는 거예요. 화면이 챗GPT야. 챗GPT가 뭐건 이런 AI 글을 넣는데요. 그럼 저기다가 넣고 자기가 야 뭘 해줘 그러면 그 앱이 소환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노래를 듣고 싶어 그러면은 챗GPT 그 상황에서 뭐 어디에 노래를 틀어줘 그럼 어느 노래를 들으시겠습니까? 멜론을 들으시겠습니까? 스포티파이를 들으시겠습니까? AI가 얘기를 하고 야 스포티파이 틀어줘. 그럼 AI가 스포티파이를 켜준다는 거예요. 채팅으로 앱을 사용하게 만든다. 예를 들면은 굉장히 화제였는데 이게 어디 여행을 가고 싶어. 그럼 우리가 여행 뭐 트립닷컴이 됐건 뭐 아니면 익스피디아가 됐건 이런 데 가서 앱 가서 검색해야 되잖아요. 근데 챗GPT한테 뭐 어디 여행 가자. 숙소 어디가 좋을까? 그럼 챗GPT가 어디서 검색할까요? 그럼 트립닷컴에 해줘. 그럼 얘가 트립닷컴으로 검색해서 이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뭐 스마트폰 OS를 기반으로 앱을 구동한다든지 컴퓨터에서는 컴퓨터 OS 구동으로 프로그램을 구동하는데 그게 필요가 없고 AI가 그 역할을 해주겠다. 마치 이게 윈도우 화면처럼 사용하는 거죠. 어떤 챗GPT 질문이라는 이 툴을 윈도우 화면처럼 사용하고 여기다가 치면은 AI가 앱을 송출한다든지 안 깔려있어도 상관없죠. AI가 찾아줄 테니까. 자전거 뭐 사면 좋을까? 그럼 갑자기 자전거 관련 앱을 얘가 막 뒤지더니 이걸로 할까요? 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앱을 AI 내에서 사용하는 한마디로 다른 앱을 본인들의 OS, 본인들의 플랫폼 위로 올리겠다. 지금은 일단 오픈 AI고 계약이 된 데만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된다면은 저 윈도우나 아니면 우리 핸드폰에 깔려있는 OS를 대체할 수도 있을까? 말로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오늘 주식시장 어때? 뭐 삼성전자 사줘? 그러면 어디서 살까요? 그럼 듣고 있다가 뭐 어디 뭐 LS증권 무슨 증권? 뭐 삼성증권 쭉 나면 야 그래 그 증권에 사줘? 그럼 앱이 그 증권의 앱을 열고 들어가 자기가 사는 깔 필요도 없고 찾을 필요도 없고 챗GPT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걸 기대한다라는 건데 챗GPT 자체가 OS 또는 플랫폼이 되고 싶다. 심지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AI 지원 브라우저는 잊어라. 기존 브라우저 위에다가 AI를 올렸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돼? 브라우저가 필요가 없어. 챗GPT가 충분히 커진다면 브라우저가 필요가 없어. 왜 브라우저에서 AI를 가동시켜야 돼? 그냥 AI가 켜져. 브라우저 없이. 그리고 그 AI가 브라우저 위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걸 해줄 거야. 자연어 기반 OS. 모든 앱스토어, 모든 플랫폼을 대체할 수도 있죠. 야, 그럼 애플 앱스토어 가서 우리가 다운로드 받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업들이 비싼 수수료를 내면서 앱스토어를 가는 이유는 사람들이 앱스토어에서 검색을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거기 가서 애플 앱스토어에 검색을 해야 무슨 앱이 제일 잘 나간지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챗GPT가 충분히 커지면 아니면 AI가 충분히 커지면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말하면 되니까. 야, 지도에 뭐가 제일 잘 나가냐? 그럼 내가 쫙 얘기해줄 거 아니야. 이 중에 뭐 쓸까요? 그거 써. 그럼 그거에서 알려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수수료 막 20% 30%씩 걷는다는 지금의 그런 앱을 이렇게 뿌리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거기다가 앱이 얘네가 표현하는 것에 따르면 앱이 대화로 대체된다. 치지 않고 깔지 않고 대화로 대체된다. 앱을 찾기 위해서 앱스토어나 플레이어스를 찾을 필요가 없다. 자동으로 추천해주고 AI가 알아서 제공해주고 알아서 업데이트하고 앱스토어 우리의 플랫폼에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물론 앱 오픈 AI가 받겠죠. 얼마 받을지 모르겠지만. 앱의 기능을 대화가 대체할 수 있다. 무슨 앱을 사용하는지 사람들이 안 궁금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 내용이 궁금할 뿐이지. 앱을 설치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고. 자, 요런 얘기를 했습니다. 희망이죠. 희망이고. 그리고 요 앱 SDK는 무료로 배포되고 개발자들은 오픈소스로 개발됐다고 하는데 그리고 개발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유일한 한계는 이용자의 상상력이다. AI한테 내가 뭘 원하는지 그 말을 어떻게 잘할까? AI한테 내가 뭐를 상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럼 AI가 전 세계는 모든 곳에서 찾아와서 그걸 해주는 시대가 열렸고 그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샘 알트먼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작 시대가 열렸다. 약간 영상을 제작했잖아요. 글이나 말로. 우리가 실제 영상을 안 찍더라도. 이제 코딩이건 아니면 뭐 여행 계획이건 모든 건 뭐 PPT건 모든 건 AI가 해줄 테니까 그럼 제작 시대가 열렸는데 과연 어떻게 AI한테 우리가 부탁을 하고 어떤 상상력을 우리가 발휘해서 얘기를 할지 달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정도로 이 엄청난 컴퓨팅 용량을 사용하는 즐거운 게임이 될 것인가 2030년까지 10배가 늘어난다는데 그건 모르죠. 저 이제 오픈 AI의 계획이고 저런 식의 이제 수많은 도전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은 만약에 야 서버를 10배 늘렸는데 할 게 너무 많아 사람이 더 몰려 다시 10배 늘려야겠다 그러면 코스피가 코스피가 지금보다 훨씬 더 그죠 삼성전자가 그죠 막 50만 전자 SK하이닉스가 뭐 200만 뭐 SK하이닉스 뭐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연 얼마나 잘 나올지 한번 봐야겠습니다.